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에서 어떤 갈 정도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열정들은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본당에 이 S대도 많고 Y대도 많은데 특정 학교를 뭐 이렇게 비하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따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나서 바로 모유 수유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 우리 자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유 수유 안 하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니까 아, 세계적인 인물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국내에서 좀 유명한 자녀가 되어라 해가지고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보니까 뭔가 조금 서울대는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연세대나 가라 그래가지고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현실을 부모가 자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 어려운 대학 가기보다 그냥 뭐 지방에라도 4년제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3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본인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소질이 아닌 것 같아서 막 그냥 부모님하고 다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대학 못 가도 좋으니까 사고만 치지 말고 빙그레 웃기만 하고 살아라 해서 빙그레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녀와 때로는 말 잘 들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자녀의 학업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기보다는 정말 건강하게 항상 가족들끼리 본인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이렇게 항상 웃는 가정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빠는 죽어도 하근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자녀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부모님의 어떤 마음도 특히 어머니들의 마음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시켜 놓았는데 자녀가 잘 따라주고 또 부모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자녀가 힘에 부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떤 엄마의 욕심이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생활을 해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긴 양 절망감에 빠지고 또 우울함 속에 아이고 다른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갔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녀에게도 우울감을 주고 본인도 우울함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사족을 좀 붙이자면 유대인들의 교육과 한국 부모의 교육에 대해서 유대 교육이 한 32년 동안 전념했던 이 박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국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유대 교육과 조금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부모는 무조건 공부 잘하는 부모로 자녀를 키우려고 공부 쪽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유대 부모는 남보다 더 다르게 자녀의 개성과 재능을 이렇게 부모가 먼저 파악하고 그쪽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이렇게 나누는데 한국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에서도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밥상에서 어른들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눈 반면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로 어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떤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유대의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독서 많이 해라, 독서 많이 해야 똑똑해진다, 많어 시간 남는데 책 봐라,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집에서 책 읽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성당 가라, 왜 주일미사 빠지노, 주일미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신앙적인 모범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신앙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도 신앙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아이가 영어가 필요하고 다른 외국어가 필요하면 엄마가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하고 자녀와 그 방법 영어로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아픔이지만 자녀에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놓고 엄마는 영어 공부하기보다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이 학교 저 학교 시스템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이 어디가 좋고 사립이 좋은지 공립이 좋은지 그 다음에 과목과 코스와 자녀 대학 진학에 대한 것들만 엄마가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익혀둠으로써 엄마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자녀가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자녀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잘 수긍하게 되지만 자신도 이제 공부를 하고 영어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디 같이 다닐 때마다 영어가 부족한 엄마의 어떤 이 모습 속에서 죄송하지만 은근히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임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엄마는 서운한 마음도 있고 자녀는 그런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서로 뱉지 말아야 하는 상처가 되는 말들도 뱉어줌으로써 참 서로 아픔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과 또 수고를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들 못지않게 쏟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자녀는 행복한가?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행복한가?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자녀 그때 신앙 교육도 좀 같이 시켰으면 하고 후회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 그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녀를 통한 행복만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은 자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있을 것이고 부부 간의 관계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통해서 교육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자녀에게 쏟아야 될 그 부분들을 반만, 아니 3분의 1만 배우자에게 쏟았다 하더라도 더 행복감들을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우리들의 에너지가 오히려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도 내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공동체의 대인관계를 통한 어떤 행복감들, 신앙생활을 통한 행복감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건강함, 이것도 어떤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나의 가치 실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나는 내 생활도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비중을 두었던 것들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쏟았던 것들은 자녀에 대한 것들만 다 쏟다 보니까 나는 나중에 뭔가 자녀만 바라보고 살다가 자녀는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만 바라보면 내가 결국 행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이프 클로버가 있습니다. 세이프 클로버의 꽃말은 잘 아시다시피 행복이라는 것이죠. 네이프 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입니까? 행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네이프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이프 클로버를 짓밟아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내 주위에는 소소한 행복거리들이 세이프 클로버들이 너무 많은데 행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소소한 행복들을 내가 많이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소한 행복들을 다 놓치고 나면 나중에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속에 나중에 되돌아보고 후회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너희 인간들은 그것을 지배하며 살아라.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복들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주어진 그 행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 내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녀를 두고 네 탓, 내 탓, 서로 탓을 미루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은 행복해야 할 그 에덴 동산은 비로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독서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라서 그나마 소소한 행복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그나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렸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우상 숭배와 쾌락을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잊어버리고 행운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는 호소합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그때 누렸던 그 행복의 시대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 말씀 잘 살펴보십시오. 매일 미사를 이렇게 보시면 예레미야는 두 가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하느님의 가르침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5절,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마치 제 힘인 양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거역하는 자. 그래서 6절에는 그 모습을 뭐라고 놓아 있냐면 광야의 메마른 곳 사막의 덤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 7절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느니 그늘 두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두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막은 왜 사막인가?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고 공허해지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느님의 가르침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라, 나누어라, 사랑하라 그 속에서 있는 그 기쁨이 메말라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은 갈수록 불안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눌 마음의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 살기 바쁘고 그래서 체질 변화를 시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의 식물들을 잎 보십시오. 원래는 잎이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가는데 이 잎들에게 많은 양분들을 줘야 되는데 사막이다 보니까 줄 게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늘을 주었던 그 잎들이 점점 더 가시가 되어갑니다. 잎들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넉넉하고 푸르렀던 자신의 잎을 포기하고 가시가 되어갑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가시를 만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시가 되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인장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내가 메마른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메마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눌, 그늘이 되어줄, 잎이 되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점점 움크러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가시가 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가시가 될 때도 있고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가시가 되어갈 때도 있고 회사에서도 가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생존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리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불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선인장이라든지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적응하며 바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분과 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서 무더위와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항상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뿌리를 시냇가에 뻗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뻗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인장이나 덤불나무와는 전혀 다른 계열의 존재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넓은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이 되면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도 하고 기쁨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어주기 때문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뿌리,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푸르고 싱싱한 넓은 나무잎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 속에 가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쟁의 사막입니까? 상생의 시냇가입니까? 은총이 생수가 넘쳐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꾸준해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느님께 붙었다가 조금 숨통이 놓이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 재미가 없을 때는 주님의 성전에 모였다가 더 재미있는 곳이 있으면 주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창세기에서는 비둘기 신앙이라 합니까? 까마귀 신앙이라 그럽니까? 까마귀 신앙이라 그러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방주, 교회 속에서 비둘기를 떨려보냈을 때는 시체들이 썩어 있으니까 아, 내 발 붙일 곳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비둘기는 방주로, 교회로 항상 돌아옵니다.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폭풍 치니까 방주 속에 머물러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썩은 고기도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의무를 망각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은 메말라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답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마지막 말씀을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고 입이 아니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음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이 주님의 은총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복이 되어 내리기를, 다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